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고난받는 교회를 살펴봅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봅니다.
복음과 교회.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에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섬들로 이루어진 피지는 남태평양에서 호주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피지에는 300개가 넘는 섬들이 있지만 사람이 사는 곳은 112개뿐이에요.
피지의 가장 큰 양대 섬인 비티레브와 바누아레브는 화산섬인데요. 섬의 비탈진 경사면은 숲으로 뒤덮여 있어요.
피지의 수도인 수바는 남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피지는 아주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피지 국기 문장에는 사탕수수와 코코야자나무, 카카오 꼬투리와 바나나가 그려져 있어요.
피지의 두 가지 주요 수출품은 설탕과 말린 코코넛인 코프라예요.
야자유는 코프라에서 추출해서 비누와 같은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과 교회의 김원유입니다. 오늘도 소망자매, 하나자매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지라는 섬나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려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시작하면서 피지의 국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지의 국기에는 기독교의 상징인 평화의 비둘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피지에서 기독교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해요.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약 200년 전에 피지로 왔어요.
피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만 알기에는 복음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이 태평양의 다른 섬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얇고 길쭉한 배인 카누를 타고 위험한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피지에서 카누는 기독교의 또 다른 상징이기도 합니다.
조지 브라운 박사라는 선교사님은 피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자신과 함께 파푸아뉴기니로 떠나기를 원했어요.
피지에서는 최근에 홍역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사람들이 선교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선교사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84명 전원이 모두 함께 가겠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선교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 살고 죽으면 죽겠지요.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피지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 피지에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1879년에 영국인 지배자들은 피지에서 일할 사람들을 인도에서 데리고 왔어요.
인도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피지에 자신의 땅을 가질 수 없었어요.
이주해온 인도 사람은 대부분이 힌두교, 이슬람교 또는 시크교의 신자들이었어요.
오래되지 않아 피지에 있는 인도인들은 피지 원주민만큼 구수가 늘어났어요.
일부 피지 원주민들은 인도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우세해질 것을 염려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서로를 적으로 여겼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피지 원주민들은요, 인도 사람들의 사원인과 또 모스크에 불을 지르기도 했어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이런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현했지만 인도 사람들은 분노와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지를 떠났어요.
이렇게 인도인들과 피지 원주민들의 갈등과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피지 원주민들은 종종 인도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았고 이것은 더욱 많은 인도 사람이 피지를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피지에는 피지인들이 인도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있어요.
피지 사람들은 외지인들이 피지에 많아지니까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피지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피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다른 나라로 선교사가 되어서 가기도 했어요.
믿음은 피지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또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회복되고 있었어요.
청년들은 피지에 있는 사람 모두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피지 사람들과 또 다른 문화와 정치, 종교적인 차이는 인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인도 사람들도 피지의 인도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따르기는 힘들어요.
인도인들은 종교적으로 힌두교나 이슬람에 대한 신앙이 강하다 보니까 아무리 피지에 살고 있어도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게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관광이나 또 일을 하기 위해서 피지로 옵니다.
이런 방문자들은요, 피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어줍니다.
방문자들 중 많은 사람이 중국처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기가 쉽지 않은 나라에서 오고 있어요.
네, 피지가 전 세계를 향한 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피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피지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를 오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 또 복음의 통로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보면 성도들 모두가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에 또 그 기본에 이기심이 있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사랑 때문에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겉으로 보면 서로를 위해주는 것 같고 챙겨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면 결국엔 자기 자신의 이익이 먼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세상을 기대하면은 반드시 배신을 당합니다. 특히 당시,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당시에는 로마 사회였어요. 이 로마는요, 계급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이 확연히 구분되는 사회였습니다. 귀족이 있고 또 종이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 그런 구분을 넘어서는 사랑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처음 보는 사람들은 많이 놀라고 또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가족인 것처럼 형제 자매인 것처럼 지내는 것을 본다는 게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싶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혹시 이 말씀이 기록된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누가라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누가는요. 안디옥에서 의학 공부를 했던 의사였어요. 근데 이 누가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바울과 동행하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던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쓴 것이 그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누구를 위해서 쓴 글일까요?
아마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닌가요?
물론 기록에 남았지만 글을 쓴 대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 것 같은데요.
네.
데오빌로라는 사람 아닌가요?
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누구에게 썼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네. 여기 보면 누구에게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각하라고 하면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인가 본데요.
맞아요.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에게 이 각하라는 존칭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만큼 로마에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이요. 지금 보니까 데오빌로라고 해요. 근데 이 데오빌로는요. 두 가지 단어로 합쳐진 것이 이름이 된 건데요. 데오와 빌로 두 가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헬라어 데오스와 필레오 이 두 단어를 합친 이름이 데오빌로인데요. 먼저 헬라어로 데오 그러니까 데오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빌로 그것은 필레오 사랑 또는 친구라는 뜻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의 이름은 어떤 것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성도 중에 한 명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데오빌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아까 누가복음과 지금 사도행전에서 동일하게 이 누가는 데오빌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뭔가 다른 점 못 찾으셨습니까?
찾았어요.
네, 뭐죠?
그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는 극존칭을 썼는데 지금은 데오빌로여라고 하면서 뭔가 격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찾으셨습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쓸 때만 해도 데오빌로는 각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행전을 집필할 때에는 누가와 데오빌로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거예요. 높은 신분의 각하마저도 형제가 될 수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또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곳이군요.
네, 맞습니다. 누가는 당시 의사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의사가 지금처럼 뭐 귀하거나 인정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어요. 로마 시대에는 몸으로 하는 직업은 다 천하게 여겼었거든요. 그래서 누가도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종이었습니다. 이런 종의 신분으로 있는 누가에게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부탁하고 글을 쓸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당시 종이 기술이 없었던 시대에 어딘가에 글을 남기는 것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었어요.
그랬군요. 그러고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종과 높은 고위 관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만든 하나의 작품 같네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개가 다 가난하고 비천한 계층이었어요. 교회도 재정이 부족했고 정치적으로도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 핍박을 받는 대상이었었고요.
교회를 해하려는 세력들이 또 사방에 있었겠어요.
맞아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누가와 데오빌로가 그리하였듯이 사도들과 성도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예수님 안에서 굳세게 연합하는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교회의 역사에 참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저도 기독교 관련 서적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찾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전라북도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 부자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사람을 전도했는데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세웠고요. 또 그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그 세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대요. 이건 좀 놀라운 일인 것 같은데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 그 이자익을 입학시켜서 공부를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머슴살이로 있었던 그분을요?
머슴을 나의 머슴을 신학교에 입학시켜서 공부를 시켜서 목회자로 만들고 학비와 생활비도 지원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거죠.
맞아요. 우리 조선도 신분사회였었잖아요. 지금 이야기도 양반이 천민을 높여주어서 자신과 동등한 자리를 넘어 더 높여주었으니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진짜 미련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가 되는 것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초대교회에는 다른 기적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보고 뭐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공산주의 사상과 이 성경의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이 동일한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북조선에서?
일단은 그 공동으로 생산해서 다 같이 생산해서 또 다 같이 함께 똑같이 나누는 이런 분배 체제를 갖고 있어가지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분배가 되나요?
아니죠.
맞아요. 북조선 모두가 고위급이든 아니든 간에 공평하게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게 원래는 맞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공산주의 국가나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사상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북조선을 보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북조선의 현실은 조금 불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 것이잖아요.
네.
이거는 전혀 다른 원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뭐 공산주의 사상과는 전혀 다른 원리인 것이죠. 강제로 뭐 강요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것이 서로 사랑함으로 교제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이런 세상의 논리와 사상으로 나타난 뭐 이러한 형태들은 매우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이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모습이 한 가지 보입니다. 혹시 무엇인 것 같으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초대교회를 이끈 성도들의 신앙 자세를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생겨난 모습, 그런 열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모이기를 또 힘썼고 집에서 네. 떡을 떼어 먹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고 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맞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북조선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에 힘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비록 그 같은 공간에 다 함께 모일 수는 없더라도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은 성경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 그렇게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이고 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조선에서는 함께 성경을 읽거나 또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런 라디오 방송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똑같은 시간에 같은 성경 말씀을 듣게 되고 또 함께 찬양하게 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라디오 방송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리라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초대교회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비록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일 수는 없겠지만 또 같은 공간에 모일 수는 없겠지만 주변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전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북조선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들을 연습하는 것이네요.
네.
네, 또 그런 성도들이 실제로 모일 수는 없어도 성령으로 또 교통하고 하나 될 수가 또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초대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히게 됐나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또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었다고 하고요.
네, 이것은 실제로 말이라는 언어로 복음을 전한 것을 뛰어넘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 이웃에게 칭찬을 받고 그것이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죠.
그러면 북조선 성도님들도 비록 밖으로 겉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북조선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북조선으로 부르셨습니다. 북조선의 복음의 통로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북조선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북조선에 가득 찰 것을 기대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북조선 교회도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초대교회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는데요. 혹시 두 분 기억 남는 거 있으면 한 가지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아, 정말 신자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되게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삶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신자인 나에게도 잘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거를 좀 돌아보게 되었고요. 우리 북조선 신자들에게도 이 초대교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되게 가장 쉬운 것인 것 같으면서도 또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순간들이 너무 많을 텐데 그럼에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순종을 주신다면 초대교회 말씀 안에 있는 그 삶을 우리 신자들이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북조선 신자들도 저도 초대교회 신자와 같은 그 모습을 오늘 이 현실에서 잘 살아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 신자들의 삶은 이렇구나라고 하나님을 함께 더불어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힘내고 우리 북조선 신자들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자매는요?
네, 저는 오늘 초대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교회에서 막 누구나 진짜 다름이 없이 똑같이 대우를 받고 서로 배려하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네, 이건 진짜로 우리가 살면서 현실에선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인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또 그냥 우리에게 교회인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형제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어서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또 북조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피지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 이슬람이 유입되었으나 원주민들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피지가 복음화되고 피지를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지의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북조선 성도들 또한 귀한 복음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되는 그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북조선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 살고 있는 32살 나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용감한 영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아주 잘 알고 계시고요. 전 세계의 성도들은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희망이 되시며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여러분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43살 지오반니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제 아내는 남조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식을 귀 기울여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곤 합니다.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나를 감싸주셨습니다. 저는 이 거룩한 평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신 북조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강호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이하윤, 김설입니다.
두 분은 혹시 다루실 수 있는 악기가 있나요?
네, 저는 우쿨렐라라고 해서 작은 기타를 다룰 줄 압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기타를 한 2개월 동안 배워서 그거를 좀 다룰 줄 압니다.
네, 더 배워보고 싶은 악기나 좋아하는 악기가 있을까요?
저는 피아노를 좋아하는데 피아노를 너무 배워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저도 피아노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아내가 피아노를 좀 잘 치거든요.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배웠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좋아요.
자, 관에 숨을 불어넣어 소리를 내는 악기를 관악기라고 하죠. 관악기는 그 재질에 따라 금관악기와 목관악기로 나눕니다.
금관악기는 금속 재질로 만든 것이고 목관악기는 나무 재질로 만든 것이죠?
맞습니다.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등은 목관악기로 반주를 두고 혼자 연주하는 독주가 많은 악기들입니다.
플루트보다 조금 더 중후한 오보에와 클라리넷 연주는 때로 감성을 자극할 때가 있습니다. 심금을 울리기도 하는 아름답고 깊은 음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금관악기는 관이 주로 황동으로 만들어진 것에서 유래되어 금관악기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트럼펫, 호른, 트롬본, 튜바 등이 있습니다.
금관악기는 부는데 많은 숨과 힘도 필요해서 주로 남성들이 많이 연주하는 것 같습니다. 소리도 크고 힘차게 뻗어나가 남성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관현악단을 아주 관심 있게 보셨군요. 장엄함과 큰 기쁨 등을 연주할 때 금관악기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고대에는 짐승의 뿔로 만들었던 것이 관악기의 유래가 된 나팔이죠?
그렇습니다. 금관악기가 보여주는 남성적인 힘을 고대의 뿔나팔이 보여주었습니다. 고대에서 나팔은 왕이 행차하거나 전쟁에서 선전포고를 할 때 사용되었는데 구약성경 민수기에도 나팔을 제작하여 정해진 때의 소리를 내라는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고 행진을 시작할 때 절기 때, 그리고 전쟁과 같은 위기 때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9장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일곱 나팔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나팔은 왕의 행차, 선전포고, 특히 전쟁의 결말이 심판일 때 사용되었습니다.
봉해졌던 일곱인 이 죽음에서 승리하신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 띄워졌었죠. 일곱 나팔의 장엄한 소리가 왕이신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일어나시는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심판이 뭔가 더 확장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일곱인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심판들이 성도들을 향한 심판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일곱 나팔 심판도 성도들을 향한 심판이 아닌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은 제2 환상으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저 심판인데요. 성도들은 이 같은 심판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세상에 임할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다 받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이 시작됨을 말합니다. 이 심판은 불신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신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 모두 멸망합니다.
한마디로 이 나팔 소리들은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현실의 고난과 시험과 고통을 잘 견뎌내겠습니다.
세상의 악에 대한 것은 심판이지만 성도들에게 이것은 승리하는 노래가 될 나팔 소리를 들으며 최종적인 승리를 담대히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일곱 나팔 심판 중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심판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2절에 그리고 다섯 번째 심판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부터 9장 11절에 그리고 여섯 번째 심판은 9장 12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내 나팔 심판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인데 이것으로 인간을 간접적으로 심판하고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심판은 인간을 직접적으로 심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은 모두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곱 심판 환상도 그런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며 항상 생각해야 할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 심판은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첫 번째 나팔 심판은 요한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은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애굽에 내린 심판 중 일곱 번째 심판과 동일하네요.
그렇죠. 첫 번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땅인데 피가 섞인 우박과 불로 심판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동일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입니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계곡 아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차이점도 있는데요. 출애굽 때 일곱 번째 재앙은 초목만이 아니라 사람과 짐승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의 첫 번째 나팔 심판은 수목과 풀만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땅의 3분의 1일 만큼 광범위해서 결국 동물들과 사람들에게도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나무들은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제공하는데 피해가 땅의 3분의 1 규모라면 세계의 공기의 질이 많이 나빠져 호흡에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 주위의 생태계도 다 무너져서 멸종되는 동물과 곤충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생존과도 긴밀하게 연결되는 위급한 재앙이 분명하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나팔 심판이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둘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바다입니다. 바다는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으로 심판하는데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그로 인해 바다 생물체 3분의 1이 죽고 배들도 3분의 1이 깨집니다. 이것은 나일강이 피로 변한 첫 번째 재앙과 예레미야 51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51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하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강이 피로 변한 것뿐만 아니라 불탄 산도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네요.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반드시 구약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해야만 하겠어요.
맞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불탄 산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은 로마 제국이죠.
그렇다면 불붙는 큰 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큰 육지의 일부가 불붙어 바다에 빠져 로마 제국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실제로 그것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다가 크게 오염되어 많은 바다 생명체들도 죽고 바다를 항해하던 배들이 많은 수가 파괴되니 당시의 제국도 침몰하는 배와 같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나팔 심판이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세 번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땅에 있는 물로 횃불같이 타는 큰 별로 심판합니다. 강과 우물의 3분의 1이 오염되는데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을 배경으로 합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름은 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물이 쑥처럼 되었다는 것은 물이 오염되어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강과 시내와 온물의 3분의 1이 오염되어 마실 수 없게 되는 건 아주 끔찍한 재앙입니다. 지금도 식수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현재 11억 명 이상이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연간 500만 명 이상이 물 부족과 오염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전 세계 물의 3분의 1이 오염되면 이것만으로도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네 번째 나팔 심판이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목사님, 일곱 나팔 심판은 각 영역에 3분의 1씩 재앙이 임하고 있네요. 막대한 재앙이지만 아직도 부분적인 재앙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피해임에도 아직 모든 영역에 임한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하늘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 3분의 1이 빛을 잃는 심판으로 애굽의 흑암이 임한 9째 재앙을 배경으로 합니다.
부분적인 재앙이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재앙이네요. 천체의 변화는 지상의 생명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6일 중 전반부 3일 동안 만드신 것으로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자 울타리인데 여기에 전 지구적인 재앙이 임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전역이 초토화되고 망하게 되었는데 이 재앙들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인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상 그 자체입니다.
이제 심판의 나팔은 3개가 남았는데 이것을 소개하기 전에 어떤 소리가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남은 3개의 나팔 심판을 소개하기에 앞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 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외치죠.
요한계시록의 심판들이 신자들에게 미칠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독수리가 말하는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화화화는 남은 세계의 심판의 수이자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처음 네 개의 나팔 심판보다 더 크고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이 두려운 심판에 대해 신자들은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요한계시록 9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이 별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목사님, 무적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네. 무적행은 음부, 수월인데 악한 영들이 거주하는 감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앞서 살펴본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럼 이 천사는 무적행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예수님께 받은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무적행에서 황충, 즉 메뚜기 떼가 올라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절, 3절입니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은 메뚜기 심판입니다. 메뚜기는 하루 동안 자기 몸의 두 배를 먹어치워 메뚜기 떼가 출몰하면 농작물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고대 이집트에만 내린 재앙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에도 중동 지역에서 메뚜기 떼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 영상을 통해서 보니 진짜 메뚜기 떼가 무섭더라고요.
메뚜기 심판은 구약성경 요엘 1, 2장과 애굽의 여덟째 재앙을 배경으로 합니다. 메뚜기 떼가 무저갱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계의 메뚜기가 아니라 귀신 떼거리들입니다.
메뚜기 떼만큼 거대하고 무서운 귀신의 떼거리라니 소름이 돋네요.
끔찍한 장면이죠. 그런데 무저갱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인 귀신들은 특정 사람들만 해합니다. 누구에게 해를 입힐까요? 요한계시록 9장 4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목사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신자들이고 교회인데 그러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불신자들을 자기 수하에 두었는데 결국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은 불신자들에게 해를 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괴롭게 하는 기간은 다섯 달 동안인데 이건 문자적인 의미로 5개월 동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섯 달은 자연계의 메뚜기가 생존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이 무정에서 나와 이 세상에 거하는 기간 동안 불신자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죽음의 고통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자살하기를 원할 정도인데 죽지도 않고 고통을 당한다니 그 괴로움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자연계의 메뚜기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에게는 왕이 있죠. 요한계시록 9장 11절입니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조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루온은 파괴자란 뜻인데 결국 사탄을 지칭합니다. 다섯 번째 심판이 주는 교훈을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귀신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사탄은 자기의 종들을 선하게 대하지 않고 악하게 대하는군요. 사탄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네요. 사탄의 말을 듣고 그를 섬기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속임수이고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둘째, 귀신의 세력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절대 활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나라를 동원해 불의한 나라를 심판하게 하셨듯이 악한 영들인 귀신을 사용하여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의 내용인데요. 일곱 나팔 심판 중 아직도 둘이 더 남아있음을 한 번 더 강조해 줍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14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 음성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했습니다. 이 네 천사는 7장에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던 천사입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의 정돌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심판을 연기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심판하도록 허락이 떨어진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유브라데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선입니다. 그러면 내 천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9장 15절 16절입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내 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내 천사는 강력한 군대 2만만, 즉 2억의 마병대를 거닐고 올 것입니다.
2억 명의 마병대라니 상상을 넘어서는 숫자입니다. 숫자만 들어도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약 25만 명에 불과했는데 이보다도 1000배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군인의 수가 2천만 명이 못 되는데 이것보다도 10배가 많습니다.
마병대가 이렇게 많다면 전쟁으로 사망할 자는 더욱 헤아릴 수 없겠네요. 과거 역사에 진행된 그 어떤 참상과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극도의 고통은 있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는데 여섯 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목사님, 불과 연기와 유황은 자연적인 것인가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가요? 전쟁 때 사용하는 무기들이 연상되는 단어들인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잘 보셨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은 살상 무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총과 대포, 전차, 군함, 전투기를 전쟁에 투입해 대량으로 살상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1천만 명, 2차 세계대전 때는 6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필요 악으로 개발된 핵폭탄은 훨씬 광범위하게 끔찍한 살상을 가져올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오늘날은 이 핵폭탄으로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성경은 현대 살상 무기의 위력까지 예언해 놓고 있군요. 성경은 고대 신화가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임을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이 같은 심판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보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지 않고 사람의 노력으로만 살아가려 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짐에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더욱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합니다.
상상조차 되지 않는 엄청난 규모의 재앙을 보고도 자신들의 행태를 돌이키지 않는다니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도 고집을 꺾지 않았던 바로 왕보다 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작은 어려움이 닥쳐도 혹시나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데 이 사람들은 병든 양심 때문에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은 일곱 번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요한계시록이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이야기를 한참 뒤에 11장에 가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는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궁금증을 내려놓고 10장과 11장에 삽입된 이야기가 무엇인지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신원 성도님들, 일곱 번의 나팔이 쟁쟁하게 울려 퍼지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됩니다. 일곱 나팔 심판은 구약의 출애굽 심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심판이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에 내린 심판이었던 것처럼 일곱 나팔 심판에 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인맞은 신자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들은 일곱 나팔 심판에서 보호됨을 믿으시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까지는 땅과 바다, 강들과 물샘, 천체의 재앙이 임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은 메뚜기 재앙으로 악한 영들의 감옥인 무적행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 같은 귀신 떼거리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 쏟아져 나옵니다.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은 땅의 사망의 재앙을 베푸는 네 천사들이 놓여 땅을 심판하기 위해 이만만 2억의 마병대를 이끌어 세상에 내려와 불과 연기, 유황으로 상징되는 살상 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 3분의 1의 인구를 죽입니다.
이 재앙에 남은 사람들은 끔찍한 참상을 보고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죄의 심각성과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지를 깨닫고 늘 겸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나팔은 성경에서 왕의 출현, 전쟁의 선포, 전쟁의 결말이 심판일 때 사용됨을 알려주고 일곱 나팔 심판은 왕이신 예수님의 세상에 대한 선전포고로 심판이 시행됨을 보여주는 것임을 가르치십시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은 땅과 바다, 강들과 물샘, 천체의 재앙인데 재앙들의 배경이 구약, 특히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려진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다섯 번째 나팔 심판에 등장하는 무적행의 메뚜기들은 악령들의 큰 무리들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고 죽고 싶거나 죽지 못하는 고통으로 몰아감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소유된 입맞은 백성들은 악한 영들의 지배에서 안전함을 가르치십시오. 여섯 번째 나팔 심판에서 2억의 마병대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키는 네 천사들로 인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나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음을 알려주며 죄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움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rue.